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의 편집장인 에반 카레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1년 2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논평과 함께 침륜과 국소 마취를 위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임상 효과와 비용 효율성 평가에 관한 논문과 리뷰가 실립니다. 이번 달 팟캐스트에서는 이 두 논문으로 시작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초신경 차단의 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신경 주위에 투여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임상 효과를 비리포솜 국소마취와 비교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나시르 후세인 교수와 그의 대학 및 캐나다 동료들이 이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이들은 말초신경 차단 진통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했습니다. 리포솜 부피바카인을 비리포솜 국소마취제와 비교한 시험을 포함했습니다. 저자들은 6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9개의 시험을 분석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통증 점수와 시간 간의 곡선하 면적이었습니다. 분석한 임상 시험을 통해 저자들은 비리포솜 부피바카인과 비교하여 신경주위에 투여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폰서에서 후원했던 한 임상시험을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자 리포솜 부피바카인과 비리포솜 국소마취제의 차이는 임상적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통증의 정도와 진통제 소모량, 첫 진통제를 요청하기까지의 시간,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된 부작용, 환자 만족도, 입원 기간, 신체 기능 회복을 포함한 연구의 2차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리포솜 부피바카인이 진통이나 기능 회복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임상시험에서도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고급 근거가 말초신경 차단을 위해 비리포솜 부피바카인 대신 리포솜 부피바카인을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장 수술에서 트라넥사믹 애시드 고용량 요법이 저용량 요법보다 임상적으로 장점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생테티엔 대학 병원의 폴 자크 슈페레이 교수와 그의 병원 및 리옹 대학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노출 반응 관계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심폐우회수를 받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맥 트라넥사믹 액시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 대한 문헌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약물과 관련된 발작이 용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관찰적 연구를 추가했습니다. 저자들은 각 연구에 각 시험 집단 트라넥사믹 액시드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모집된 약동학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 임상시험에서 노출 반응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5만 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64개의 임상시험과 18개의 관찰적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저자들은 5.5kg per mg에서 2만 mg까지 용량의 73개의 다른 트라넥사믹 액시드 요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수술 후 혈액 손실의 최대 감소량이 40%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용량인 20kg per mg의 수술 전 단일 부하 용량은 최대 효과의 80%에 도달했습니다. 80에서 100kg per mg의 고용량 요법에서 추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용량 요법들은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관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메타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저용량 트라넥사믹 액시드가 심폐 우회술에서 출혈을 줄이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수술 중 정상산소증이 고산소증에 비해 심장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들의 수술 후 인지장애를 감소시키는지를 조사한 임상연구입니다.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샤자드 샤이피 교수와 그의 병원 및 보스턴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심폐우회술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중 산소 공급 방법에 따라 환자 100명을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정상산소군 환자는 우회술 전과 후 PaO2 70토르 이상 그리고 우회술 중 PaO2 100토르에서 150토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흡기 산소 분율 35%를 투여받았습니다. 고산소군 환자는 수술 내내 PaO2 수치와 관계없이 흡기 산소 분율 100%를 투여받았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2일차에 전화 몬트리올 인지 평가를 사용하여 측정한 신경 인지 기능입니다. 2차 평가 변수는 1개월, 3개월, 6개월 차 신경 인지 기능과 수술 후 선망, 사망률, 기계적 환기 기간, 중환자실 및 병원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2일차 신경 인지 기능의 인지 평가 점수는 고산소 집단과 정상산소 집단 간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결과뿐만 아니라 1개월, 3개월, 6개월 차의 신경인지 기능은 고산소 집단과 정상산소 집단 사이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수술 중 심장수술을 받은 노 환자에게서 고산소증과 비교하여 수술 중 정상산소증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인지장애가 감소하지 않고 수술 중 고산소증이 심장수술 이후 인지능력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임상연구는 비만수술 환자의 혈압 측정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보스턴 터프츠 의과대 로만 슈만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침습적 동맥 혈압과 손가락 허프 혈압 측정치 간의 일치도가 동맥 혈압과 진동법 측정치 간의 일치도보다 낮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 전향적 연구는 동맥 혈압을 기준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자들은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비만 환자 90명의 손가락 허프와 진동법 혈압 측정치를 동맥 혈압과 비교했습니다. 저자들은 혈압 변화 관찰을 위한 측정 방법의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측정치 차이의 임상적 관련성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저자들은 진동법과 동맥 혈압보다 손가락 허프 방법과 동맥 혈압이 더 많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동맥압과 확장기 혈압 모두에 해당합니다. 진동법 측정 부위 중 하완 측정치가 상완 또는 하지 측정보다 동맥 혈압에 더 가깝게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점진적 인지장애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용량 아산화 질소를 투여한 임상연구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자비에 브리닥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이 단일 맹검 교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인지장애의 잠재적 지표로서 EEG의 측두엽 복잡성을 사용했습니다. 아산화 질소를 받는 참가자들에게서 정신기능 수행과 EEG의 측두엽 복잡성을 측정했습니다. 12명의 지원자가 무작위 순서로 20%, 30%, 40%의 호기말 농도의 아산화 질소를 투여받았습니다. 저자들은 동시에 피실험자들의 32채널 EEG와 정신기능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들은 EEG 측두엽 복잡성의 공간적 분포를 수량화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복잡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들은 정신기능 장애가 아산화 질소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준치에서는 부분적 EEG 복잡성이 중간선보다 외측 측두엽 채널에서 더 컸습니다. 이산화 질소는 중간선과 전두엽 전부 EEG 복잡성을 감소시켰지만 외측 측두엽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복잡성은 아산화 질소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복잡성 혼합 효과 모델은 정신기능 장애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프로포폴이 어떻게 EEG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프로포폴이 시냅스 후 피라미드 뉴런 사이의 동시성 발화를 용이하게 하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G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도쿄 니혼 치의학 대학의 유코 코야나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쥐의 섬 대뇌피질 조각을 사용하여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 기록을 수행했습니다. 저자들은 두 개 이상의 억제적 연결을 가진 두 개 또는 세 개의 피라미드 뉴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전 시냅스 고속 스파이크 뉴런의 억제 입력이 어떻게 피라미드 뉴런 사이에서 자발적인 반복 스파이크 발화의 타이밍을 조절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10미크론 프로포폴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동안 측정했습니다. 전 시냅스 고속 스파이크 뉴런으로부터 일반적인 억제 입력을 받은 피라미드 세포상은 뉴런 사이의 스파이크 타이밍에서 프로포폴 의존적인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포폴은 피라미드 뉴런 사이의 스파이크 동기화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저자들은 프로포폴이 고속 스파이크 뉴런의 억제 입력을 강화함으로써 피라미드 뉴런의 발화 동시성을 촉진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자들은 피라미드 뉴런의 동시성이 프로포폴 유도 의식 상실과 관련된 EEG 전두엽 알파파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COVID-19에서 저산소혈증과 심폐보상작용의 조용한 발현을 조사한 임상 집중 리뷰 논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필립 비클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리뷰를 저술했습니다. 저자들은 저산소혈증에 대한 인간의 호흡 반응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코비드 폐렴 초기에는 션트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현상뿐 아니라 일부 저산소혈증 코비드 19 환자에서 호흡 곤란이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산소혈증에 대한 심혈관 보상작용은 조직산소 전달의 보존에 매우 중요하므로 마취과 의사는 인간의 심폐 반응과 적응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마취과 의사는 언제 적응 보상작용이 실패할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에 대한 최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산소혈증에 대한 이러한 심혈관 보상작용의 한계가 저산소혈증의 정도보다 COVID-19에서 임상 예후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임상 투여와 관련된 모든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서술적 검토 논문으로 이번 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브라이언 일펠트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이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들은 총 76건의 임상 시험을 분석했습니다. 저자들은 11%의 시험만이 1차 평가 변수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고했으며 비캡슐화 부피바카인 또는 로피바카인과 비교했을 때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시험의 92%는 비캡슐 부피바카인을 이용한 말초 신경 차단이 리포솜 부피바카인 주사보다 우월한 진통 효과를 보였습니다. 말초 신경 차단에 사용되는 리포솜 부피바카인과 비캡슐 부피바카인을 비교한 16개의 시험에서 결과를 혼합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등록 또는 설계, 데이터 분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임상 시험이 편향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낮은 편향 위험에 있는 임상 시험 중 14%만이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잠재적으로 편향된 연구의 84%는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이점을 보고했습니다. 저자들은 우세한 증거가 표준적 국소 마취제 대신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상 저희 저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에서 발표한 정보가 임상 진료의 지침과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에서 매월 중요한 연구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